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작하고 제공합니다.
지구 반대편에 한 통신사가 쏘아올린 막 그 작은 의혹 하나가 어떻게 전 세계 AI 개발자들의 컴퓨터를 동시에 멈추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이 심층 분석을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칠 자료는 2026년 6월 21일자 글로벌 AI 동향 브리핑인데요. 우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단순히 뭐 어떤 새로운 AI가 나왔다 이런 뉴스 나열이 아니고요.
그렇죠. 그런 건 사실 인터넷 검색만 해도 다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지정학적 사건이 어떻게 기술 생태계 전체에 아주 거대한 나비 효과를 일으키고 있는지 그 숨겨진 인과관계를 추적해 보는 겁니다. 지금 듣고 계신 당신을 위해서 이 흩어진 정보들 이면에 진짜 흐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룰 자료들을 처음 딱 보면요. 진짜 다 별개의 사건들 같아요. 막 미국의 강력한 규제, 한국 통신사의 프로젝트 참여, 뭐 중국 오픈소스 모델들의 약진, 그리고 구글의 그 $99짜리 스피커까지.
진짜 다 따로 노는 뉴스들 같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거시적인 관점에서 딱 맞춰보면 모든 현상이 결국 통제와 우회라는 아주 거대한 인과관계 하나로 촘촘하게 묶여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통제와 우회요?
네네. 그 기술이라는 거대한 물줄기가 막 인위적인 정치적 댐에 막혔을 때 이게 어떻게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폭발적인 흐름을 만들어내는지 오늘 그 역동적인 현장을 한번 분석해보려고 합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 당장 그 거대한 댐이 막혀버린 사건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던 다친 모델이죠. 엔트로픽의 페이블 5 그리고 미스터스 5가 무려 9일째 전면 차단된 상태입니다.
네, 벌써 9일이나 지났죠.
그러니까요. 6월 20일 자정에는 아예 기존 구독자들의 환불 접수까지 마감되어버렸어요. 그 캐시 예측 시장 보셨어요?
아, 네, 봤습니다. 확률이 참 재미있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7월 1일 전에 이 모델들이 복원될 확률을 고작 57%로 보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 사실상 동전 던지기 수준인데 도대체 왜 이런 사상 초유의 글로벌 셧다운이 발생한 건가요? 발단이 된 그 의혹이라는 것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이 혼란의 진원지를 이렇게 쭉 따라가 보면요. 6월 초에 한국의 SK텔레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국 기업이 여기서 나오네요.
네. 당시에 SK텔레콤이 엔트로픽이 진행하던 프로젝트 글라스윙이라는 아주 특수한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어요. 150개 기관 중 하나로 접근권을 받은 거죠.
그 프로젝트 글라스윙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이게 뭐냐면 엔트로픽의 최상위 모델인 그 미토스를 활용해서 아주 복잡한 소프트웨어에 취약점을 탐지해내는 고도의 기술입니다.
아, 버그나 뭐 해킹 취약점 같은 걸 찾아내는 거군요.
맞습니다. 시스템의 약점을 스스로 찾아낸다는 게 방어 목적으로 쓰이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백신이 되잖아요.
그렇죠. 완전 철벽 방어가 되겠죠.
근데 반대로 공격 목적으로 쓰이면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가 됩니다. 전형적인 이중용도 기술, 그러니까 듀얼 유지 기술인 셈이죠.
아, 양날의 검 같은 거네요. 근데 거기에 이제 백악관이 제동을 건 거고요.
네, 백악관이 SK텔레콤이 중국과 연계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약간 모호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엔트로픽 측에 즉각적인 접근 차단을 요구했습니다.
엔트로픽은 뭐 미국 기업이니까 정부 요구를 따랐을 텐데.
네네, 바로 따랐죠. 근데 여기서 상황이 진짜 급변합니다. 6월 12일에 미 상무부가 이 수출 통제 조치를 그냥 특정 통신사 하나가 아니라 아예 전체 외국인으로 전면 확대 적용을 해버린 거예요.
전체 외국인이요? 와, 그냥 미국 밖에서는 접근 자체를 못하게 막아버린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여기서 저는 진짜 강한 의문 하나 드는데요. 상무부가 외국인 접속을 막으라고 했다면 사실 그냥 IP 차단 같은 거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 IP 차단이요?
네, 막 넷플릭스나 유튜브도 국가별로 다 콘텐츠 다르게 보여주고 접속 막고 하잖아요. 엔트로픽 같은 그 세계 최고 AI 기업이 왜 그냥 국가별 필터링을 못하고 전 세계 사용자의 접속 코드를 아예 통째로 뽑아버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지 사실 납득이 좀 안 가거든요.
그게 매우 중요한 기술적 포인트인데요. 우리가 흔히 쓰는 일반적인 웹사이트 접속이라면 방금 말씀하신 IP 차단만으로도 충분히 통제가 가능해요.
그쵸. 막 VPN 막고 그러면 되니까요.
네. 근데 프로젝트 글래스윙이나 Fable5 같은 이런 기업용 B2B API 서비스는요. 인프라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아, 일반 웹사이트랑 다르군요.
완전히 다르죠. 오늘날 다국적 기업들은 막 전 세계 클라우드 리전에 서버를 분산해 두고요. 수많은 서드파티 래퍼라던가 미들웨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복잡하게 중첩된 API 호출을 발생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거치는 단계가 너무 많다는 거네요.
맞아요. 여기에 VPN 접속이나 프록시 서버까지 막 얽혀있단 말이죠. 이런 엄청나게 방대한 백엔드 생태계에서 최종 엔드 유저의 국적을 실시간으로 그것도 100% 완벽하게 식별하고 걸러낸다? 이거는 현재 인터넷 아키텍처상 기술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접속에 성공했다가 상무부 규제 위반으로 딱 적발이 되면
큰일 나죠.
막 천문학적인 벌금은 물론이고 기업 존폐를 가를 라이센스 박탈까지 당할 수 있으니까.
정확합니다. 그 엄청난 지정학적 법적 리스크를 감수하느니 차라리 메인 서버 전원을 싹 내려서 전면 셧다운을 하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유일하고 가장 안전한 생존 체계였던 거죠.
와, 이제 완벽하게 이해가 되네요. 이거를 약간 일상생활로 비유를 해보자면 막 놀이공원에 입장한 150명 중에 한 명이 가방에 외부에서 위험한 물건을 숨겨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거예요.
네네.
근데 놀이공원 측에서는 그 수만 명 방문객 가방을 일일이 완벽하게 다 뒤질 인력도 없고 기술도 안 되는 거죠.
불가능하죠, 사실.
그쵸. 근데 만약 한 명이라 놓쳤다가 경찰한테 영업정지 당할까봐 무서우니까 아예 막 오늘부터 누구도 놀이공원 못 들어옵니다 하고 정문을 쇠사슬로 묶어버린 거네요.
와, 그 놀이공원 정문을 쇠사슬로 묶었다는 비유가 이 상무부 규제가 낳은 가장 뼈아픈 부작용을 정확히 설명하네요. 지정학적 단일장애점, 그러니까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러를 딱 보여주는 거거든요.
아, 단일 장애점이요?
네, 자료에 포함된 그 김경진 변호사의 코멘터리가 이 객관적 위협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뭐 명확하게 입증된 사실관계도 없이 모호한 의혹 하나만으로 전 세계 수많은 기업들이 의존하던 그 거대한 프론티어 AI 인프라가 하루아침에 탁 끊겨버린 거예요.
진짜 무서운 일이네요, 이거.
엄청난 리스크죠. 만약 여러분의 회사가 특정 국가의 통제를 받는 닫힌 모델의 핵심 비즈니스를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그러면 언제든 정치적인 이유 하나만으로 회사의 심장이 멈출 수 있다는 걸 이번에 전 세계 개발자들이 뼈저리게 목격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인데요. 세계 최고 코딩 모델이 딱 멈춰버렸잖아요. 그럼 개발자들도 다 일손 놓고 그냥 상황 풀리기만 기다렸을까요?
절대 아니죠.
네, 전혀 아니었어요. 자료를 보니까 Fable5가 전 세계적으로 차단되자마자 시장이 단 72시간 만에 우회로를 뚫어버립니다. 닫힌 문 앞에서 좌절하는 게 아니라 정부 통제가 무색할 정도로 대한 생태계로 막 폭발적인 수요가 이동해버린 거거든요.
네, 그 억눌린 물결이 가장 약한 집안을 뚫고 확 터져나오듯이 갈 곳 잃은 개발자들의 수요가 오픈웨이 코딩 모델들로 진짜 쓰나미처럼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오픈웨이트요. 오픈소스랑 비슷한 건가요?
네. 오픈웨이트란 기업이 AI 모델의 두뇌 격인 가중치, 그러니까 웨이트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자신의 로컬 서버나 클라우드에 딱 설치해서 쓸 수 있게 만든 형태를 말하죠.
아, 직접 설치해서 쓰는 거군요. 근데 이 빈자리를 파고든 세계의 대체 모델들 몇 면을 보니까요. 그 속도랑 퀄리티가 정말 소름 돋을 정도더라고요.
어마어마했죠, 진짜.
네네. 먼저 Fable5 차단된 당일이죠. 6월 9일에 코이어가 놀스 미니 코드를 내놓습니다. 근데 이게 놀랍게도 H100 칩 단 한 장으로 구동이 가능한 효율성을 자랑하고요. 라이센스도 완전 자유로운 아파치 2.0이에요.
타이밍이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그리고 수출 통제가 전체 외국인으로 확대된 6월 12일. 이거는 마치 이 순간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중국의 문샷 AI가 키미 2JC 대시 코드를 딱 공개합니다.
와, 1T짜리 모델이었죠?
네, 1T 모의 모델에 콘텍스트도 256K나 지원하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13일에는 역시 중국 기업인 지푸가 GLM5.2를 MIT 라이센스로 아예 만장 개방해버려요. 이거 어떻게 봐야 하나요?
이 모델들이 그냥 단순한 땜빵용 대체제가 아니라는 걸 보셔야 합니다. 기술적으로 얼마나 정교하게 준비되어 있었는지를 들여다봐야 하는데요. 아까 방금 언급하신 지푸의 GLM 5.2를 예로 한번 들어보죠.
네.
이 모델은 전체 파라미터가 무려 7,440억 개, 그러니까 744B에 달하는 엄청 거대한 모델입니다. 근데 자료를 보면요, 실제 구동될 때 활성화되는 파라미터는 400억 개, 40B에 불과하다고 나옵니다.
7,440억 개짜리인데 400억 개만 쓴다고요?
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MOE, 그러니까 전문가 혼합 구조를 채택했기 때문이거든요.
아, MOE, 저도 뉴스에서 자주 보긴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동하길래 개발자들이 단 72시간 만에 그 거대한 모델을 자신들 환경에 바로 딱 이식할 수 있었던 건가요?
핵심은 네트워크 안에서 트래픽을 배분해주는 라우터 메커니즘에 있습니다.
라우터요?
네. 과거의 거대 AI 모델들은 사용자가 뭐 간단한 파이썬 코드를 하나 짜달라고 질문을 던져도 그 7,400억 개 신경망 전체를 싹 다 깨워서 연선을 돌려야 했어요.
와, 그럼 컴퓨터 자원이 엄청나게 필요했겠네요?
당연하죠. 막대한 VLM이랑 슈퍼컴퓨터급 인프라가 필수적이었죠. 근데 MOE 구조에서는 질문이 딱 들어오면 라우터가 먼저 판단을 합니다. 아, 이 질문은 파이썬 코딩과 관련된 거네? 하고 파악한 뒤에 전체 신경망 중에서 그 파이썬 코딩에 특화된 400억 개짜리 전문가 서브 네트워크로만 질문을 쏙 보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도서관으로 비유하자면 과거에는 질문 하나 해결하려고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을 다 꺼내서 읽어봐야 했다면.
그렇죠. 효율이 떨어지죠.
네. 근데 이제는 입구에 있는 엄청 유능한 사서가, 그러니까 라우터가 딱 듣고 아, 그 질문은 저기 3층 파이썬 섹션 전문가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하고 정확히 안내를 해주니까 연산 자원을 막 획기적으로 아낄 수 있다는 거군요.
완벽한 이해입니다. 바로 그 라우팅 효율성 덕분에 개발자들은 클라우드 접속이 딱 막히자마자 그냥 H100칩 몇 장만 구해서 자기네 회사 로컬 서버에 이 강력한 모델을 띄워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야, 진짜 똑똑하네요.
게다가 이 GLM 5.2는 한 번에 100만 토큰의 문맥창을 지원하잖아요. 수천 줄의 코드가 담긴 방대한 프로젝트 파일을 통째로 집어넣고 분석시킬 수 있으니까 사실상 뭐 페이블5의 빈자리를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메워버린 셈입니다.
와, 이 흐름을 쫙 듣고 있으니까요. 자유에서 김경진 변호사가 통찰력 있게 짚어줬던 그 IBM PC 호환 기종 역사가 생각납니다.
와, 그 비유 아주 적절했죠.
네, 1980년대에 IBM이 PC 시장 주도권을 막 혼자 독점하려고 엄청 폐쇄적인 아키텍처를 고집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 폐쇄성에 오히려 컴팩 같은 수많은 개방형 호환 PC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아주 비옥한 토양을 만들어줬고 결국 나중에 IBM은 시장 통제력을 잃어버렸단 말이죠.
완전히 뺏겼죠.
지금 상황도 거의 똑같지 않나요? 막 미국 정부가 자국 첨단 기술 뺏기기 싫어서 문을 굳게 닫았는데 오히려 그 규제가 전 세계 개발자들한테 지프나 문샷 같은 중국발 오픈소스 모델들을 적극적으로 채택하게 막 등을 떠민 꼴이 됐어요.
와, 그 역사적 비유가 이 사태 본질을 완벽하게 관통합니다. 기술 생태계에서 물리적인 통제라는 건요, 뭐 단기적으로는 시간을 좀 끌거나 지연시킬 수는 있겠죠.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경쟁 국가의 기술이 표준으로 채택되도록 가속화시키는 엄청난 동력으로 작용해버립니다.
아이러니하네요.
그렇죠. 세계 각국 기업들은 이번 사태를 딱 겪으면서 뼈저리게 느낀 겁니다. 와, 미국산 다친 모델에만 의존하다가는 진짜 큰일 나겠다.
회사 문 닫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는 자사 인프라 구조를 중국산 오픈에이트 모델과도 언제든 호환되게끔 아주 적극적으로 미들웨어를 뜯어고치고 있을 겁니다.
상황이 진짜 흥미진진합니다. 엔트로픽은 미국 정부 규제망에 갇혀서 지금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고 그 사이에 오픈웨이트 진영은 완전 신나서 빈집을 털며 영토를 넓히고 있어요.
완전 무주공산이죠.
네, 그렇다면 이 체스판을 한 발짝 뒤에서 유심히 지켜보고 있던 다른 거대 빅테크들, 얘네들은 지금 뭘 준비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또 한 번 아주 영리한 타이밍의 마술이 펼쳐지더라고요. 오픈 AI 움직임부터 한번 살펴보죠.
네. 지금 이렇게 혼란에 빠진 기업 고객들의 불안한 심리를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는 곳이 바로 오픈 AI입니다.
아, 오픈 AI가 또 나서는군요.
네. 폴리마켓 예측 시장 데이터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당장 이번 주, 그러니까 6월 22일에서 28일 사이에 오픈 AI의 GPT-5.6이 기습적으로 출시될 확률을 83%로 점치고 있습니다.
83%면 뭐 거의 확정이네요.
네, 관련 계약 거래량만 해도 96만 달러를 돌파할 정도로 시장의 확신이 엄청 높고요. 수석 과학자인 야쿠프 파추키도 직접 5.5 대비 의미 있는 개선이 있을 거라고 예고를 했단 말이죠.
근데 약간 의문이 드는 게요. 자료 보면서 가장 갸우뚱했던 부분이 바로 그 개선의 방향성이거든요.
어떤 부분이죠?
그러니까 엔트로픽의 미소스 5라는 그 강력한 라이벌이 갑자기 사라졌잖아요. 그럼 지금이야말로 오픈 AI도 파라미터 덩치를 막 엄청 키워서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 이렇게 지능을 과시할 절호의 기회 아닌가요?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네. 근데 GPT-5의 그 핵심 업데이트 내용을 보니까 지능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토큰 효율을 10에서 15% 개선하는 데에 모든 방점을 찍고 있단 말이죠. 뭐 미니랑 프로 버전을 함께 출시한다는 전략도 그렇고요. 지능의 한계를 돌파하는 대신에 굳이 왜 이렇게 효율성에 집착하는 걸까요?
진행자님이 아주 거시적인 트렌드 변화를 정확하게 포착하셨는데요. 이제 AI 전쟁의 룰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모델의 크기나 막 벤치마크 점수 자랑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아, 끝났나요?
네. 핵심은 인퍼런스, 그러니까 추론 비용과 운영의 지속성입니다. 아까 토큰 효율이 10에서 15% 좋아졌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게 무슨 뜻이냐면 AI가 똑같은 텍스트를 읽고 코드를 생성하는 연산을 할 때 데이터 센터 전력을 훨씬 덜 쓰고 서버 유지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 결국 돈이군요.
그렇죠. 자,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기업 고객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능은 우주 최고인데 언제 미국 정부 규제로 접속이 뚝 끊길지 모르는 불안정한 모델을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지능은 아주 약간 살짝 타협하더라도 비용이 15% 저렴하고 1년 365일 안정적으로 핑핑 돌아가는 오픈 AI 모델을 쓰시겠습니까?
저라도 무조건 후자 오픈 AI 걸 쓰죠. 언제 끊길지 모르는 건 너무 무서워요.
맞습니다. 결국 오픈 AI는 경쟁사가 정치적인 이유로 딱 멈춰선 그 빈틈을 타고 들어가서 우리가 제일 안정적이고 저렴한 인프라다라는 걸 강하게 어필하며 B2B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단순한 지능 경쟁에서 인프라 효율성 경쟁으로 판이 확 바뀌었다는 거네요.
네, 완전히 바뀐 거죠.
그럼 이 맥락에서 보면 구글의 행보는 한 발 더 나아가서 훨씬 도발적으로 보입니다. 구글이 무려 6년 만에 새로운 스마트 스피커를 6월 25일에 출시한다고 하잖아요.
네, 포슬린, 헤이즈, 베리, 제이드 이렇게 4가지 예쁜 색상으로 나오죠.
맞아요. 색상도 감각적인데 가격이 충격적입니다. 단돈 $99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기존의 그 답답했던 구글 어시스턴트를 완전히 빼버리고 최신 제미나이 모델을 탑재했다는 건데요.
네, 성능이 엄청 좋더라고요.
그니까요. 막 말을 하다가 중간에 얼버무리거나 막 수정을 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복잡한 명령도 다 처리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여기서 저의 삐딱한 의문이 또 하나 생깁니다. 99달러면 우리 돈으로 한 10만 원 남짓이잖아요. 이 정도 고성능 AI가 들어간 하드웨어를 이렇게 헐값에 푼다. 구글이 갑자기 무슨 자선 사업하는 것도 아닐 거고요.
절대 아니죠.
이거는 결국 제미나이를 어떻게든 우리 집 거실이랑 침실에 밀어넣는 거잖아요. 하드웨어에서 원가 손해를 보더라도 일상에서 수집되는 무한한 사용자 데이터 그리고 생태계 장악력으로 그 비용을 다 퉁치려는 심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오픈 AI의 뒤처진 점유율을 개인의 일상 데이터랑 딱 맞바꾸려는 엄청 공격적인 전략처럼 보이거든요.
와, 진짜 날카로운 분석입니다. 정확히 짚으셨어요. 구글의 이 전략은 진짜 교과서적인 트로이 목마 전략입니다.
아, 트로이 목마요?
네. 하드웨어 팔아서 돈 벌겠다는 게 애초에 목적이 아니에요. 자료의 디테일을 잘 보면 제미나이 라이브 같은 진짜 강력하고 고급진 기능들은 스피커 샀다고 다 공짜로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프리미엄 구독 서비스에 가입해야만 활성화되거든요.
아, 역시 함정이 있었네요.
그렇죠. 즉 99달러라는 파격적인 가격은요. 여러분의 거실 테이블 위에 구글의 거대한 AI 생태계로 통하는 저렴한 입장권을 싹 깔아두기 위한 미끼 전략인 겁니다.
이야, 이 퍼즐 조각을 하나로 쫙 모아보니까 그림이 진짜 명확해집니다. 엔트로픽이 막 지형학적 규제라는 철창에 갇혀서 허우적거리는 이 황금 같은 타이밍이에요.
네네.
오픈 AI는 토큰 효율 극대화한 5.6 모델로 기업들 서버 비용 낮춰주면서 B2B 인프라를 싹 잠식하고 있고 동시에 구글은 단돈 99달러짜리 하드웨어로 소비자의 가장 사적인 공간인 거실을 점령하려 하고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누가 만든 AI가 시험 문제를 더 잘 푸는가, 이건 끝난 거네요.
이미 끝났죠.
이제는 누가 더 유연하게, 더 저렴하게, 그리고 더 은밀하게 우리의 비즈니스와 일상 속에 쫙 스며드는가, 이런 거대한 영토 전쟁이 시작된 거군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그리고 그 요약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룬 자료 마지막 메모에 적혀있던 문장. 핵심은 난이도가 아니라 문제 해결 여부, 결국 기획이다 라는 통찰과 아주 정확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아, 기획이다.
네, 오늘 우리가 쭉 확인한 그 72시간의 드라마를 한번 보세요. 세계에서 제일 만들기 어렵고 고도화된 프론티어 모델이 하루아침에 차단됐어요. 근데 기술 시장이 붕괴했나요?
아니요, 오히려 더 활발하게 대안을 찾았죠.
맞습니다. 붕괴 안 했어요. 단 며칠 만에 무의의 구조로 효율을 극대화한 대안 모델들이 막 쏟아져 나왔고, 멈춰섰던 개발자들은 인프라 구조를 유연하게 싹 수정해서 자기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냈단 말이죠.
결국 아무리 뛰어난 기술력이나 훌륭한 코드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거 자체로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방어벽, 그러니까 해자가 될 수 없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국가 규제 한 번에 셧다운 될 수도 있고, 경쟁 진영 오픈소스 커뮤니티가 며칠 만에 쓱 복제해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네. 모델의 가중치나 알고리즘 그 자체는 이제 더 이상 독점적인 무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급변하는 판에서 살아남기 위한 진정한 해자는 과연 뭘까요?
뭐가 있을까요?
바로 모델이 딱 막혔을 때 곧바로 다른 오픈웨인 모델을 착 연결해서 파이프라인을 복구할 수 있는 아주 유연한 시스템 아키텍처, 그리고 그 수많은 문제 해결 과정에서 기업 내부에 켜켜이 축적되는 고유한 사용자 데이터와 경험치입니다.
아, 유연성과 데이터?
네. 하나의 특정 모델이나 API의 회사의 명운을 전부 거는 게 얼마나 위험한 도박인지 이번 셧다운 사태가 전 세계에 아주 극명하게 증명해 준 겁니다.
와, 오늘 정말 압도적인 인사이트를 주는 대목입니다. 지구 반대편 한국의 통신사에서 시작된 작은 파문이 통제와 셧다운을 거치고 또 중국 오픈소스의 부흥을 이끌어내고 결국 빅테크들의 인프라 효익성 전쟁으로까지 쫙 번진 이 거대한 나비 효과.
정말 다이나믹했죠?
네, 자, 지금 이 심층 분석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약간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혹시 당신이 이끄는 비즈니스나 핵심 프로젝트가 단 하나의 폐쇄된 AI 시스템이나 특정 기업 API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한번 점검해봐야 할 문제죠.
그렇죠. 만약 내일 아침 당장 정치적인 이유로 그 접속이 영구 차단되거나 서비스 가격이 하루아침에 10배로 폭등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안이 있어야겠죠.
네, 그때 유연하게 설정을 딱 바꿔서 로컬 오픈에이트 모델로 스위칭할 수 있는 그런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나요? 그 어떤 지정학적 태풍 속에서도 당신의 비즈니스를 지켜줄 진짜 해자는 과연 무엇으로 구축되어 있는지 오늘 꼭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파헤친 이 치열한 통제와 우회의 역학관계가 여러분만의 견고한 전력을 세우는 데 날카로운 통찰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심층 분석을 모두 마칩니다.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작하고 제공합니다.